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반도 관련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다시 살펴보는 주간 뉴스와 화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취재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대담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이연철 기자, 서지연 기자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윤국한입니다. 북한 핵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성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1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 성명 내용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지연 기자,
네.
이 북한 측이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능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13합의에 따라 자신들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13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13합의의 한반도 비핵화 1항 부분에는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두 참가국들이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 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항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조항을 보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연철 기자.
네.
이 방금 서지연 기자 설명대로 13합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2단계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네.
이 북한이 이런 합의 내용 속에서도 테러 지원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북한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검증 문제가 비핵화 3단계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6자 테두리 안에서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 것이 합의사항의 전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들은 6월 26일에 핵신고서를 제출해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미국은 약속된 기일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신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의문으로 놓고 볼 때 핵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발효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전문가들의 반응이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죠?
네. 미국 정부는 검증 체계에 대한 합의가 선행이 돼야만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다. 이런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토니 프레토 부대변인은 핵 검증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며 또 미국뿐 아니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도 북한의 조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드 대변인은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책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북한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은기 기자.
네.
이 북한 측의 성명 내용을 보면은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불능화 작업이 진척됐죠?
알기 쉽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한 50% 정도 진행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영변에 들어가 원자로를 비롯한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북한은 대북 중유 제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불능화 속도를 늦췄는데요. 그 결과 불능화는 현재 11개 조치 중에 8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3가지는 오메가2 원자로의 폐연료봉 인출과 미사용 연료봉 처리, 그리고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등 3개 조치는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냉각탑은 당초 불능화 대상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6월 27일 폭파됐습니다. 북한은 불능화가 한 80%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폐연료봉 처리 같은 중대한 조치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불능화가 한 잘해야 한 50에서 60%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은기 기자,
네?
사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그동안에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경제, 에너지 지원과 사실상 맞물려서 이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사실상 불능화를 중단한 것인데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경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단되게 됩니까?
북한은 지난 14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는데요. 아직 대북 중유 및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외무성의 발표가요. 그 6자회담 판을 깨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검증 문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미국,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검증 문제가 해결 안 되고요. 또 북한이 정말로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에 나설 경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유 제공 중단을 비롯해 북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성명을 보면은 불능화된 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복구에 나설 경우에 절차나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는 데는 약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상복구에 나선다면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냉각탑, 그리고 원자로에 연료봉을 다시 넣는 등 네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냉각탑과 재처리시설 등은 그리 복잡한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복구하는데 3, 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메가2 원자로 그 자체도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점검만 거치면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잡아서 한 1년 정도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원상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잡아서 1년 복구에. 자, 서지현 기자.
네.
조금 전에 최은기 기자가 북한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판을 깨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자,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검증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용이라는 분석인데요. 미 의회산하 의회 조사국 아시아 전문가인 레리 닉시 박사는 이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인 검증 조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불능화 과정을 중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에 국한된 검증만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
또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개입하는 검증 조건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 문제에 대한 이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북핵 불능화가 완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현철 기자.
네.
이 협상용이다.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핵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중국이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또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랬는데 최현기 기자,
네?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검증과 관련한 이견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검증과 관련된 이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증의 범위 문제인데요. 미국은 영변 핵실험 물론이고 나머지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문제도 빠짐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검증을 해라. 그것도 시료 채취는 안 되고 문서 검증과 핵과학자 면담만 하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것은 국제적 검증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이번 성명에서 검증에 대해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표현하고요. 이는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슨 특별한 북한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전 세계에 적용하고 있는 검증을 북한에게도 똑같이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최은기 기자, 네? 이런 이견들이 절충될 가능성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죠?
전문가들은 검증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사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적 기준,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른 그런 검증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잘 검토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년간 북한은 이 핵신고나 그 핵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를 생길 때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푼 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북 양측이 서로 마주 앉아서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절충을 할 경우 미북 양국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검증의 기준과 검증 체계를 만들어낼 공산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서지현 기자,
네.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협상이 교착상태를 이루면서 평양 과기대 개교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평양 과기대 설립 공동위원장인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이 9월 중순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건립 실무창구인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의 최청평 사무총장은 저희 미국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9월 개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캠퍼스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그 시설이나 인력 같은 것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기보다는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또 남북관계 경색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평양 과기대, 북한에 세우는 최초의 국제 대학원인데 이것이 핵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엔 인권 상황 살펴보죠.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 상황,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서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No. My feeling is it will not change. My feeling is that it will get worse.
버든 씨는 올림픽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중국, 강력한 중국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내의 모든 걸림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탄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 지금 이 발언을 한 분은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에 있는 인권단체죠. 중국구호협회의 대니얼 버튼 씨, 정책 담당 간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6일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림픽 끝난 이후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 발언입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이 올림픽 이후에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짐이 있습니까?
네. 북한과 중국 국경의 한 도시에서 4년째 북한을 상대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기독교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10월부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하는 자신 같은 선교사나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실적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만 장기 비자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자 갱신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비교적 큰 인도주의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회계 조사를 받은 끝에 인원을 축소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사업 특성상 외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실적과 인원을 비교하기 힘들지만 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당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인권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지연 기자.
네.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여전한 관심사 아닙니까? 이 올림픽을 전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몇 가지 사례를 좀 다시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단체들이 올림픽을 전후해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탄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목숨을 건 도주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요. 이곳에 탈북자들을 연행해서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또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게재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요. 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직접 들을 수 있는데요. 뭐 기존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집회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내용도 계속 있어 왔지만 사이버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중국 내 탈북자 상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그동안의 관심사가 올림픽 이후에 유엔의 난민 고등 반부관실 베이징 사무소죠. 이 베이징 사무소가 탈북자를 다시 수용하게 될 것인지 여부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 관련해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당사자인 UNHCR 관계자들은 저희 미국 소리 방송의 질문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중국 정부가 UNHCR의 탈북자 수용을 개선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슨 국장은 UNHCR의 중국 내 탈북자 접촉은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라면서 과거처럼 적은 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개선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은기 기자,
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 이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해서 조진혜 씨가 생각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미국 내 탈북자 조진혜 씨, 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진혜 씨 상황 어떻습니까?
조진혜 씨는 지난 3월 미국에 망명한 여성 탈북자인데요. 그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죠. 그런데 지난 2일부터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해왔습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만나기도 해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진혜 씨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보름간이나 물만 먹으면서 단식 투쟁을 한 끝에 그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도 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현재 조진혜 씨는 15일간에 걸친 단식을 마치고 현재 시애틀로 돌아가 그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름간의 단식이라면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충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한국은 지금 탈북자를 위장해 입국해서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벌여온 남파 간첩이 관계 당국에 체포된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간첩 사건이 극히 드물었고 특히 탈북자 간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 중에서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간첩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었을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초로 적발된 남파 간첩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예, 지난 27일이죠. 한국 정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서지연 기자.
네.
이번에 체포된 원정화 씨의 혐의가 뭡니까?
예,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원 씨는 2002년부터 청진을 비롯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드나들면서 탈북자 색출 지령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한국의 군 장교와 교제하면서 명단과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원 씨는 또 2006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 온성을 방문해서 이 보위부에 있는 동생을 만나서 한국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사업 자금도 전달했다고 합동수사본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7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을 세 차례 방문해서 탈북자 단체 지도자인 김모 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일본 남자 3명과 교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번에 원 씨 외에 몇 사람이 같이 구속됐다죠?
북한 보위부의 고위급 관리였던 원 씨의 계부 김모 씨도 함께 구속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원 씨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이 수사본부에 이 순순히 밝히는 반면에 김 씨는 현재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지 않아서 수사본부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현철 기자.
네.
탈북자를 위장한 최초의 남파 여간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정아 씨 말이죠.
네.
원정아 씨 어떤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올해 34살인 원정아 씨는 15살 때인 1989년에 특수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파 공작으로 해서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해서 1992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고향에 돌아온 원 씨는 친구와 함께 트럭으로 5톤의 아연을 훔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전전하면서 6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요. 북한 보위부는 이런 원 씨를 주목해서 공작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중국을 무대로 1990년부터 공작원 활동을 시작했고 이때 탈북자 등 100여 명을 북한으로 납치하는 데 성과를 보여줬고 이어서 보위부는 원 씨에게 남한 침투를 명령했습니다. 2001년 10월쯤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 씨의 가족들 대부분도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원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 훈련을 받은 뒤 한국에 침투하다가 피살이 됐고요. 또 이번에 함께 구속된 계부 김 씨 역시 북한 대남 공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또 원 씨의 여동생도 보위부 공작원으로 대남 공작 활동을 수행했고 남동생도 보위부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공작 활동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정아 씨가 가족들도 대부분 공작원 간첩으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연철 기자,
네.
이 원정아 씨는 또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이중 간첩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한국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2003년 한국 측 정보요원 이모 씨로부터 북한의 군사기밀을 파악해주면 매달 통장에 500만 원씩 넣어주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 씨는 석 달 뒤에 중국에 있는 북한 측 대남 공작요원을 만나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요. 또 북한 측 대남 공작요원은 한국 측 정보요원에게 전달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자료는 줘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고 이때부터 정보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원 씨는 이때부터 중국과 북한을 드나드는 탈북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한국 측 정보요원들을 접촉하면서 이중간첩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최은기 기자.
네.
그런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서 이번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탈북 여간첩, 그 위장 여간첩 사건으로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원정화가 최초의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라는 것 외에도 과거의 그 정통적인 간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통상적인 간첩은요. 노동당의 대남기구로부터 그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난파돼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오는 것이 통례인데요. 그런데 원정화 씨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지령을 받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또 공작금도 북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탈북자 정착금이나 무슨 약품을 팔아 조달했고요. 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간첩을 보냈다는 것도 다소 석연찮은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보았던 간첩의 유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검찰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탈북자를 위장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탈북자 관련해서 무슨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이 대공 업무의 여러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대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대북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원은 좀 그 대북 정보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고요. 통일부도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실시하는 초등신문에 통일부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이것이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위장 탈북자인지 좀 그런 신문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현철 기자.
네.
이 한국 내 탈북자 수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죠.
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7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즉 UNHCR 등이 북한 이탈 주민 심사가 대폭 완화돼서 대기자 입국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 탈북자 수는 14,000여 명으로 2001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꾸준히 늘어왔고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2,544명이었습니다.
예. 자, 좀 다소 다른 얘기인데요. 서지현 기자.
네.
이번 간첩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모든 당국 간의 대화가 지금 남국 사이에서는 끊겨져 있는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번 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로 엇갈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간 이렇게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북한 당국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A학점을 매겼지만 이행에 대해서는 B학점을 매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6개월 전 자신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실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원하면 그의 상응에 어떤 성과를 이뤄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민간연구소인 이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 역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폭넓은 전략적 계획과 명확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대체로 전략이 부재하다,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군요. 자, 이 밖에 이번 주에는 한국의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의 배분 감사,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규범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한국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요청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 검증 문제로 계속되어 온 양측의 교착상태가 급기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진척된 불능화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은 늘 고비가 이어져 왔고 또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진정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8년 전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까지 검토됐다가 임기 말 시간 부족으로 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일이 되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와 화제 여기서 마칩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